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계속 그 연속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자기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나,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것 깨닫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헌신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헌신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방인에게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에 내가 헌신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가 가졌던 꿈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직분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태도와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 그러니까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직분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자신의 능력, 그 능력이 인정받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을 따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교회 가운데서 했던 섬김과 헌신이 인정받아가지고 소위 상이나 전리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 있을 때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보고 제가 이제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축하하셔야죠.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이제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 제가 아니 또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소위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갱신해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비정규직이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은 한번 안수 받고 나면 갱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정규직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성도님들 참 이렇게 뭐 이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 교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직분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하나의 그 결과물로 직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특권의식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교회가 계급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직분은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과정과 절차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뭔고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이 말은 뭔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조금 언어적인 좀 그 기법인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이제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최상급이죠. 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사람이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상급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놀랍고 끝이 좋았죠.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이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꺾이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 꺾이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제 내 능력과 경험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라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교회 사역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우리의 삶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모든 직분자들이 이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을 주셨을 때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후 그의 직분을 감당할 때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들의 경험, 지혜,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직분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되려면 언제나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 마지막에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였던 바울도 자기를 무엇이라고 묘사했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것은 원래 뜻이 뭔고 하면 식탁에서 식탁을 섬기는 하인들, 식탁을 섬기는 하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도 디아코노스, 이 표현에서 연유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일꾼은 뭐냐? 식탁을 섬기는 하인들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오래 섬기고 또 이렇게 자치도 하고 한 7년 정도 저도 자치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그 자치도 해보고 또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희 집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한 제 기억에 명절날 제일 많이 왔을 때는 한 70명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그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오면 뭐 같이 라면도 먹고 뭐 밥도 해 먹고 좋은 시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준비할 때도 막 재밌고 밥 먹을 때도 재밌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서로 싸우겠습니까? 집사람하고 애들 다 보내놓고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씩씩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년 무성기 때 룰이 있습니다. 룰이 4명 이상 오면 무조건 라면입니다. 3명까지는 밥을 해주는데 4명 넘으면 라면이고, 그리고 먹고 나면 청소 설거지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편하게 오려면 상부상조하자. 그래서 제 집에 오면 같이 설거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자취할 때도 보면 참 밥 먹고 준비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이제 그 설거지하는 당번이 다 정해져 있는데 주일 저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가보면 막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담가놔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치워야 되느냐? 고참들이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열심히 설거지합니다. 설거지하면 그래도 좀 착한 후배들은 옆에 와서 말동무가 돼줘요. 말동무가. 말동무 도와주지는 않고 말동무라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순식간에 다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은 생각 없이 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끝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설거지는 내가 해준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요즘은 좀 자주 담임 목사 되고 제가 좀 교만해져서 요즘은 가사에 별로 이렇게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늦게 피곤하고 열리면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이제 치닫거를 해. 근데 설거지를 꼭 간만이라도 한번 해주면 고맙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할 텐데,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쓰레기 버리고 와라, 아니면 쓰레기 버리러 가자.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들고 가면 아,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는 걸 느끼는데 그때 제가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게 뭔가 하면, 성도님들 잔치잖아요, 잔치. 그러면 온 성도님들, 식구들, 또 가족들이 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펼쳐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죠?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일꾼들. 저희들 금요일날 야드장 같은 것도 잔치잖아요. 그 잔치하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전날부터 나오셔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남들은 좋은 시간 갔지만 또 남은 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뒤치다거리 다 하셔야 됩니다. 잔치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손과 발로 섬기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교회 속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마셔야 되죠? 뒤치다끄리 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일마다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모든 그 하인이 맡은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목,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 피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 정상적이고 그런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무엇이냐?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그런 이야기해요.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자매 고를 때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칫집에 예쁘게 나타나는 애들 고르면 안 된다. 꼭 누구를 골라야 되나? 다 마치고 나서 설거지 하는 애들 중에 꼭 골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진짜가 있다. 진짜. 진짜는 잔칫집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는 섬기는 자들,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믿고 싶은데 이렇게 꽃이 되는 자리, 잔치 자리에는 어쩔 수 없는 분들,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부엌에 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먹으셔야 되는 분들 외에는 주로 어디 계셔야 되겠습니까? 서로 부엌에서 쓰레기 치우는 곳에서 뒷정리하는 곳에서 거기서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그가 가졌던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뭘 나타내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함은 부요함입니다.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되었던 그 이방인들,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그들의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는 안될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참된 희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9절과 11절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영원부터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것이다. 성도님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천상의 세력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천사들 중에도 장들이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타난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이런 어떤 존재들이겠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이 무엇이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 가지가지의 그 지혜들, 그 지혜들을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하나의 조교와 같은 역할, 실물 교육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어떤 우리 교역자분 중에 한 분, 이런 집의 가훈입니다. 가훈. 집의 가훈이 뭐냐? 뭐 가훈 되겠죠? 성도들이 보고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목사님 집인데 항상 가훈이 성도들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야기한대. 성도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때 누가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깜짝 놀라도록, 바로 천사들이 깜짝 놀라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 가볍게 이렇게 행동 하나 할 때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또 용서라는 거야, 이게 인내라는 거야, 이것을 뭔가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시키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그 놀라운 꿈, 그냥 사람들 놀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이 놀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교육시키는 조교로서, 실물 교육자로서 세운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 사람들 놀라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대구 지역 서울이 아니라 정말 천사들까지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여기 아주 인상적인 단어는 각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각종 지혜. 이 각종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뭔가 하면 많은 빛깔의, 많은 빛깔의. 그러니까 우리 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다양한 빛깔이지만 그것이 꽃 속에 같이 있으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빛, 가지가지의 많은 빛깔이 있지만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때로는 이 단어가 채색옷, 우리로 같으면 명품 옷이죠. 많은 빛깔들이 조화 있게 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옷.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은 양탄자잖아요, 양탄자. 카페트. 그래서 그 카페트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수놓아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양탄자. 바로 거기에 적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다양함 때문에 우리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드는 것 같지만, 멀리서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질들을 맞추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섬겨가고, 그리고 각자의 성품대로, 달란트대로 또 합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들을 같이 감당해가고, 마치 이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아름다운 꽃과 같고 아름다운 옷과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양탄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정말 천사들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첫 번째 꿈은 자신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천사도 놀랍게 하는 그런 교회의 섬김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절정,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꽃이요 절정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요 절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해 이런 꿈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 13절 말씀은 아마 우리 모든 직분자들하면 줄을 쳐놓고 꼭 막 외우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거 무슨 뜻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난을 받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이제 로마 감옥까지 왔는지 에베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 환난은 너희를 위한 환난이다. 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 내가 고생하고 있는 이것이 나타내는 게 뭐냐?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성경 가운데 이런 멋있는 말씀이 있나? 이런 멋있는 삶이 있는가?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그들의 삶에 뭐 그 크게 달라진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보잘것없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무엇 보면 아느냐? 내 고생하는 것 봐라. 내 고생하는 것 보면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고백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사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운다고 막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참 이렇게 애들 크면서 보니까 정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애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애들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부모들이 때로는, 애들이 때로는 철이 좀 들어가지고, 아유, 아빠 엄마 예? 그래도 너무 막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빈말이라도 해주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바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게 뭔고 하면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가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거, 내가 고생하는 것 좀 보면서 너희의 영광을 좀 알아라, 영광을. 그런데 저는 우리 참 이렇게 청년들을 섬길 때 제가 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야, 좀 학교 대학 다니는 애들 학교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얼굴로 오지 말고 웬만하면 코에다가 코피 나게 좀 해가지고 코에다가 휴지 좀 꽂고 이렇게 좀 나타나라, 이렇게. 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굴까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많은 경우에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앞선 분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어서 정말 교회에서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실망이 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집이 저렇게 될 것 같으면 나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 저렇게 잘 믿는다고 해서 직장 가서 저렇게 처신할 것 같으면 내 끝이 저럴 것 같으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랑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사랑하고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떨어져서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본원이 없지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언젠가 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전달될 때 나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수 있도록 성도들이 보는 곳 아무도 본원이 없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성도들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더 부지런하고 몸부림치고 참고 인내하는 바로 그 모습이 뭐냐? 사실 그게 더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만약에 애들이 저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그냥 날라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던 애들도 예수님 믿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게 공부든 어떤 부분이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내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배들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길을 걸어올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개척자의 마음으로 길을 열어가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거죠. 정말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 직장을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이 어떤 자본주의 시대 돈에 사로잡힌 시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남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세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치열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단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 같으면 저는 예수 믿는 애들 학생들 같으면 교회 올때 그냥 오면 안 돼. 정말 애들 코에다 두 개씩 꽂고 와가지고 예? 선배들이 후배들이 와서 형님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형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들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희들이 거쳐가야 될그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어주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신감, 그 자부심을 너희들이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그 노력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는 아무도 보는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되셔야 되죠. 성도의 참된 인격은 무엇이냐?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참된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버거울 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건 너희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합성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염려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성도님들을 위한 우리들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을 보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천사도 놀라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복받고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우리의 환난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